아버지 하나님, 신년벽두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힘써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며 우리 인생에 아버지의 돌아오심과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들을 방향을 조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누리는 복된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오늘 본문을 21장으로 한번 곧이어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조금 말씀을 조금 21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소의 역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떡 그리고 칼, 다윗이 노베 제사장에게 얻는 게 그거잖아요. 이것이 또 다윗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앞서서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번 시간에 그 다윗의 어떤 시편을 통한 마음, 하나님 앞에 고백, 결단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지난 시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살펴봤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죠. 아마 여러분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겠지만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람들은 본문을 통해서 아,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왜 요나단을 그렇게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업적 중심이고 능력 중심이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의 아픔, 그의 고뇌, 갈등, 언제나 우리는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 당연히 좋겠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고, 본문을 그렇게 보다 보니 우리가 요나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식대로 본문을 해석하고 넘어갔구나. 요나단이 이렇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지 않다. 힘들다. 그런데 요나단은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에 설령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내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해치는 일로 열매가 맺어진다 할지라도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였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문득 이런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요나단이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을까요? 우릴걸요. 요나단은 배운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한 거고, 우리는 수도 없이 좋은 말씀을 구하긴 하지만 듣는 말씀에 우리 삶을 의탁하지 않은 모습의 차이뿐이라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이 헤세드로 묶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죠. 이 사건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세대를 통해 예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 십자가의 헤세드로 묶였다라는 거죠. 요나단이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왕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를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사건, 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헤세드로 묶인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를 근거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헤세드를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 헤세드로 사람과의 관계들을 묶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로 묶여지는 관계의 특징은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사실 그런 차원이 헤세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자를 떠올릴 때 그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짓만 곤란하고 소망 없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생들을 대해주신 걸 아는 게 헤세드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만 설명할 수 있는 게 헤세드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그걸 안다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의 허물, 그 죄를 값없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이 헤세드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기준이 헤세드인지, 그러니까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며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요나단의 삶을 들추어내면서 한동안 잊어버렸던 관계의 기준들이 뚜렷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내 이기심과 내 신앙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만큼 말이나 행동이 못 미치거나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교육자가 되기 전에는 아예 상대를 안 했고요.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죠. 불편하니까. 근데 교육자가 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의 장으로 드디어 부르심을 받더라고요. 그전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일을 처리했거든요. 더 이상 안 보면 되더라고요. 아주 쉽게 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안다고 떠들어대긴 했지만 말씀을 사는 것에는 특별히 십자가를 질 생각도 없었고 헤세드의 기준으로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실 물론 순장도 하고 여러가지 부서에서 섬기기도 했지만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일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배척해서 내보내고 들어오는 건 맞고 그렇게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육자가 되면서 제가 딱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머리로 아는 게 손과 발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평신도로 두면 그렇게 살 게 뻔하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발을 붙이셔서 이제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걸 심령으로 손과 발로 내려가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저는 교육자가 되는 그 첫 시간들이 저한테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강제로 그걸 선택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한동안은 내가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어야 할 만큼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려고 하는 걸 자의로 하면요,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을 자의로 하면요, 병에 걸려요. 그렇죠?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 문제들 가지고 한동안 신대원에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기도원 갔던 이후로 그 이제 신대원에서 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 또 맡겨주신 사역들 가운데 말씀대로 사람들을 안고 헤세드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데,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좀 실천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좀 넓혀달라고, 내 이해의 폭을 좀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한동안 기도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응답을 돌아오셨냐면, 여러 가지 사건을 몇 가지 제가 겪게 하셨는데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상종 못할 인간이고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 헤세드로 살려주셨는데 나는 그걸 노력한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사실 내 마음, 내 이기심, 내 중심, 내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그냥 끌어다 쓰는 수준에 있는 인생이, 아, 말씀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건을 통해서 절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력할 이제 의지가 사라진 거죠. 아, 내가 그런 존재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저는 사울이 거했던 곳과 똑같은 곳이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왔구나. 아,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서 또 내가 누군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걸 노력하는 게 아니라 힘을 스스로 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그런 존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과 더불어 걸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헤세드를 실천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저도 다윗처럼 잃어버린 10년은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오면서 또 제 말 속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다 와닿으니까 부끄러움이 너무 밀려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하나씩 다 떠오르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하나님한테 잠 좀 자게 해달라고, 잠 좀 자게 해달라고, 내 중심으로 내 만족과 내 위로를 위해 교제하지 않겠다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헤세드로 교제하지 않으면요, 사실 그건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헤세드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 내 신앙의 격에 맞추어 미치지 못하면 끄집어 당기려고 하고 조언하고 또 맞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의 교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제의 장을 통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기보다는 상처를 받고 오히려 교회와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곳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교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며칠 동안 이래저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사람과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판단하는 말, 평가하는 말이 입술에 붙어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판단하지 않으려 하고 비판하지 않으려 노력해도요, 죄 아래 서 있으면요, 우리가 인간적인 재성의 근거에서 가지게 되는 시기심, 질투심, 부정적인 감정들 못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만 가능합니다. 언제 항복하는지 아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만 항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다시 말씀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본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만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이구나. 내가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목자 삼게 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처럼 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들춰다보면요.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 1908년에 이게 건축된 교회인데 1908년이면 뭐 그죠?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전입니까? 전북문화재 136호 사진에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기역자 교회 그죠? 중간에 강대상이 있고 양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남녀 7세 부동석 그죠? 간측 못 앉잖아요. 이쪽에서 예배드렸던 기역자 교회 이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용화 마을에 전도를 하러 들어가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던 중간에 제일 먼저 전도되었던 사람이 그 마을의 제일 부자였고 유지였던 존경받는 어른인데 이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처럼 살기 좋고 그 좋은 환경 다 포기하고 이 타국에 와서 어떻게 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저렇게 헌신할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뭘 전하고 있습니까? 그 선교사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사랑채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당연히 주인이 예배를 드리면 그 집 종들도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절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6살에 부모이고 배 채우기 위해서 고향 남해를 떠나서 걸어서 금산까지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살 때 이 조덕삼을 만나서 그 집에 이제 종살이를 시작한 거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회 장로를 선출할 신간이 온 거죠. 당시는 여러분 목사가 부족하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순회하시면서 설교를 했으니까 장로가 된다는 건 그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신방과 치리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됐던 자리잖아요. 사람들은 당연히 지역 가쁘고 또 존경받는 어른 헌신적으로 일했던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장로 투표를 통해서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투표가 딱 끝나서 발표가 되는 순간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거립니다. 이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눈앞을 보듯 뻔하겠구나. 아니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도 그렇는데 100년도 훨씬 더 전에 유교가 판을 치던 그곳에 상놈도 아니고 머슴이 종이 장로가 됐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덕삼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저는 아직 장로될 믿음이 없습니다. 이자익 영수에 이제 집사에서 장로 사이에 옛날엔 영수라는 그 직분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고 열의가 대단합니다. 선출된 이자익 영수를 잘 받들고 금산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요나단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자익을 자기 몸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헤세드로 묶여진 관계로 보는 거죠. 테이트 선교사에서 교육을 받았던 이자익은 그 금산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장로로서 사역을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조덕삼 영수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네가 되고 나는 안 되었다고 해서 삐지고 시기해서 교회를 그만두니 안 나가니 그런 인생들이 많은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 섭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무릎 꿇어 장로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후에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조덕삼입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가 되던 그 해에 이제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적혀는 있던데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조덕삼 이 장로가 자기 땅을 헌납해서 이제 금산교회가 지어지거든요. 그 지어진 금산교회로 이자익 목사가 부임을 해옵니다. 둘이 함께 그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양반과 상놈 사상이 판을 치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양반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섬기고 그를 돌아보는 일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의 전수는 이론으로 전수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으로 전수됩니다. 조덕삼 장로의 신앙도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었고 이자익 목사의 신앙도 자녀들에게 잘 전수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도 하셨고 주일대사로 지냈던 조세영 장로가 조덕삼 장로의 손자거든요. 이자익 목사 손자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 카이스트 대학의 고분자 화학의 1인자로 불립니다. 이기환 장로입니다. 이제 카이스트 행사에 국회의원이었던 조세영 장로가 이제 축사를 하러 온 거죠. 이기환 씨는 호스트로서 이제 조세영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축사를 하고 나서 행사 마칠 때쯤 이기환 장로가 나와서 이제 인사말을 하는 차례였는데 갑자기 조세영 장로 앞으로 가더니 허리를 굽혀서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들도 없고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제가 혼자 이 예화를 읽다 되게 많이 울었는데 아, 교회 안에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구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 덕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은 온갖 소문과 소문에 난리의 장으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문제라고. 중직자들의 문제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늘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금을 긋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이 많아져서 오늘 교회가 헤세드로 묶여지지 않고 세상의 효율성과 세상의 판단으로 묶여진 관계가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로 묶어주셨듯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헤세드로 묶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헤세드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겁니다. 헤세드로 나와 관련되게 하신 모든 관계를 묶어가는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시려고 어긋나는 일을 행치 않으시려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여기에 앉았습니다. 주중에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첫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누굴 제일 존경하냐고.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이제 요나단 이야기가 한참 나왔으니까 우리 요한이는 요나단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아빠는 갈렙을 제일 존경한다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왜 갈렙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갈렙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사는 사람이구나.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끝까지 매진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논리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사람들이 흔히 한 해 수고하고 열심히 달렸던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쉬려고 합니다. 한 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나에게 휴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제 좀 평안하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마찬가지로 노년이 되면 교회의 많은 일들에서 손을 떼고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사실 젊었을 때 내 중심,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수단 삼고 조력자 삼아서 오랜 세월 지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의 수단이 되어주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젊은 시절에 드리지 못했던 내 온 중심, 여전히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되게 살지 못했던 내 삶,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힘이 빠지고 항복된 상태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을 섬기고, 우리 인생의 노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쉬고 이제 물러나서 안식할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신약에 가시면요,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 달리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교회에서 이제 뒤로 물러나서 후진을 양성하고 자기 스스로가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갈렙은, 아무도 갈렙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마지막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스퍼트를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갈렙을 존경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그때가, 아, 이제 하나님이 뭔가 좀 받으실 만한 때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때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온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요나단을 통해 뭘 배웁니까? 헤세드를 배운 겁니다. 그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헤세드가 뭔지 정확하게 배웁니다. 훗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웁니까?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울었겠습니까? 아니, 우리 그런 마음 만들었어요? 우정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왕자리를,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그 신앙의 존경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의 눈물로, 또 그리움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나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기억나십니까?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잠시 이 말씀을 끝으로 다윗이 어떻게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지, 다윗이 받은 헤세드를 어떻게 실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지, 그게 이 바로 시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 내가 누구여야 합니까? 양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양은 어떤 존재죠? 양은 지독한 근실을 가지고 있어서 한 30m만 떨어뜨려 놓아도 무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자기의 길도 못 찾고 먹을 것도 못 찾고 당연히 공격적인 성향이 전혀 없으니까 자기를 보호하지도 못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죠.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자기의 길도 못 찾고 자기 먹을 것도 책임 못 지는 인생이고 자기가 자기의 생명도 주관하지 못하는 인생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십니다. 가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양으로 그 앞에 서지 않고 왕으로 그 앞에 섰을 때가 많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도우미로 조력자로 사용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일반 아닙니까? 고백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고 풀은 풀밭에 놓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족적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논리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럴 경우에 누가 하나님이냐고. 사실 우리는 양으로 산 날수가 적은 인생들. 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사실 이 시를 정확하게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자기 고백이, 양으로서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나는 누굽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은 하죠, 다들.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일 속에서 찾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동안 시계를 전혀 안 차다가 이걸 재작년인가 수영을 한다고 시계를 찼어요. 제가 산 시계 중에 이게 제일 비싼 시계거든요. 시계를 찼는데 제가 굉장히 저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시계 때문에 제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이게 지금 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건데,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좋은 옷을 입으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란 정체성에 갑자기 휩싸이게 되죠. 저는 다행히 타던 차를 잘 타고 있어서 그런 게 없는데, 차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옷은 좋은 차 이런 거 타고 문 열고 내리면 굉장히 제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은 항상 우리를 높여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양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양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절입니다. 양이 되지 않고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도, 인간의 전 존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소생시키는 것도, 의의 족적을 남기는 것도 불가능하죠. 여러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었죠?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신다. 이 말이었거든요. 다윗이 그걸 아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가 푸른 풀밭, 자, 눕는 것, 누이시며, 쉴만한 물과 쉬는 것, 물과 마시는 것. 인생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책임지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여러분, 소생시킨다의 히브리 말이 어떤 뜻이라고 했던가 기억나십니까? 되돌린다. 그러니까 소생한다의 전제는 죽었다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도무지 그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소생시키는데, 그렇죠, 수련회 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에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회개함으로 제 삶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가 죄와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존재로 살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말과 행동이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나 성령의 열매가 전혀 맺어지지 않은 상태로 우린 던져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사라지잖아요. 교회 다녀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상태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 목자 삼을 때 소생시킨다, 되돌리신다. 이게 한번 수련회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신다. 소생시키다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거라고 했거든요. 방향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 가운데 그걸 맺을 수 있도록 그 일을 계속해서 시행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미 들으신 것이기 때문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의의 족적을 남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유언의 무게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제 3년 전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자식들에게 내가 유언하면 내 자식들이 반드시 들을 것이다. 천만에요. 우리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궤적에 따라서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느냐, 그걸 다 보고 자란 자녀들은 내 유언이 공기의 진동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 자식들의 심령에 남아 그 자식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언의 무게를 결정하는 건 내 삶의 족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적 삼으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족적을 남겨주시겠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물이래요. 사실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며칠 밤 집사람한테 이전에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자기가 볼 때는 내가 신앙인 같냐?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같냐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그때 큰 위로를 해줬는데, 물론 제가 그때 아마 시계를 사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의의 족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사는지,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아직 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말 합니다. 배우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배우자에게 물어서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은 스퍼트를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헤세드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제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 강제로 끌려서 가는 여정, 붙들려 가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동행이지. 그런데 이제 그런 삶에서 좀 탈피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동여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다윗에게 녹여듣는지 시편 23편 4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윗이 어떻게 다시 절감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서요. 해를 받아서요. 여기 제가 성경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환난과 곤고, 신약 성경은 두 가지로 항상 쓰거든요. 이 환난이라는 건 외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곤고, 내적인 겁니다. 정신적인 거죠.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외적인 겁니다. 광야에서 육체적인 동가식 서가수 가며 고통 속에 살았던. 그런데 뒤에 보면 해는 뭡니까? 이 정신적인 걸 나타내거든요. 다윗이 받았던 해는 저는 살아생전에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배신, 저주, 버림입니다. 그것도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버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제가 아직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동여매고 가지 않으면요, 결국 인생은요 이와 같은 훈련 속에서 다시 그 인생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에게 헤세드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걸 전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들 편하게 살아가려고 안정된 내일을 추구하지만 아니요, 신앙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광야의 학교, 훈련의 학교를 통과한 다윗이 드디어 헤세드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뭐라고 5절에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권세가 가장 강한 왕의 텐트로 들어간 거예요. 왕이 텐트를 제끼고 그 앞에 상을 차려가지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통에서는 누군가 나와 겸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곧 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원수들이 쫓아왔지만 그 왕의 권세에 눌려서 그 앞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요, 이 잔이 넘치는 걸 그 사람들 앞에 흔들면서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지금 다윗이 마지막 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를 설명드렸죠. 여러분 어느 집에 살면요, 살려면요 그 집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주의 법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하면 그 집 주인과 동거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면 그 주인의 성품을 담고 배웁니다. 예, 제가 주인의 성품을 배워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뭐죠? 원수 앞에 원수를 조롱하고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다. 원수는 내한테 원수지 하나님께 원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원수들로 하여금 헤세드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다윗이 깨닫고 드디어 이 헤세드를 살겠습니다라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관계의 기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아까 조덕상 장로님 예화를 하나 들어드렸는데 주변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숙연해집니다. 숙연해진다는 건 제가 그 삶의 언저리에도 못 가고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삶을 바라시지만 실은 왕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건 엄두도 못 낼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요나단의 삶, 헤세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그 사랑을 온전히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